문답. 첫 번째, 기독도부 제1기 2300주야. 질문. 다니엘서 8장 14절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말했는데, 이 날들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안식교에서 출판된 책에 의하면 이것은 마지막 시기에 관한 오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장 1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답변. 다니엘서의 예언은 역사와 해석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 나타난 이상을 해석하는 것이, 다만 이전에 출현한 것을 거듭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전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은 대부분 먼 것과 가까운 것의 두 번의 성취가 있습니다. 즉, 가까운 것의 성취는 역사이고, 미래에 성취되는 것은 해석입니다. 이 구절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가 당시에 본 것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천사가 해석해 준 것은 많은 것들이 장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역사나 해석의 한쪽에 편중되는 것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역사 방면의 관점을 본다면 2300주야의 예언은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오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악행의 시기는 2300주야의 때와 일치됩니다. 이 날들이 채워지자 유다 마카비가 성소를 정결케 했는데, 그 시기는 약 주전 164년 12월 25일경입니다. 해석의 방면에서 본다면 이 예언은 마지막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17절이 하나의 간증일 뿐 아니라 19절과 27절 또한 이같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안식교의 모든 해석은 대부분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 강의 110쪽에서 주 예수님이 서기 1844년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해석은 완전히 복음을 위반하고 히브리서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을 연으로 해석하여 2300주야를 230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을 증거로 인용합니다. 그들은 이 두 곳의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이 두 곳의 성경의 일말을 가리켜 말할 뿐입니다. 그곳의 성경의 기록을 언급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니엘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날을 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17절, 40장 12절 13절 20절,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19절 20절, 14장 33절, 여호수아 1장 11절,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읽어보십시오. 날은 날일 뿐 결코 연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의 모든 날을 연으로 간주한다면 주 예수님은 마땅히 3년을 땅속에 계셨어야 했습니다. 2300일의 일은 원문에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를 뜻하며, 창세기 1장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24시간을 뜻하는 일이지 결코 1년을 뜻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야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때이며, 그 의미는 2300번의 저녁 번제와 아침 번제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어둠과 한 번의 빛을 의미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안티오쿠스에 의해 이미 한 번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이 다시 한 번 성취될 것입니다. 70일에는 2520일이며, 2300일은 2521보다 220일이 부족합니다. 이 220일 동안은 성전을 건축할 때이고 그리고 220일 후에는 작은 뿔이 성소를 더럽힐 것입니다. 이 이레가 차게 되면 성전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며 이 작은 뿔과 그의 행위를 보는 것을 그다지 희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권세를 잡고 함께 와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6절. 질문. 다니엘서 8장 15절은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천사가 구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16절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라고 말하는데 이 목소리 역시 구주입니다. 제가 보기에 15절의 천사는 다니엘을 섬기는 천사이고 16절의 목소리는 구주입니다. 왜냐하면 구주여만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둘 다 구주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의 사람은 원문에서 가부이며 가부엘의 이름은 이 가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의 사람은 틀림없이 가부엘입니다. 성경은 16절의 목소리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목소리는 틀림없이 을레강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란 소리일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 계시록 22장 2절은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21장 4절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다시 만민을 치료한다고 말합니까? 고침을 말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하며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적인 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몸입니까? 답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은 천년왕국과 같이 왕과 백성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7절에 백성과 아들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아들은 성 안에서 사는데 이 아들은 복음의 모든 영광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열구, 백성들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으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비록 그때 육체가 있지만 사망과 질병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질병과 사망은 없지만 약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영원히 새 땅에서 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긴 자들은 그 잎사귀들을 먹지 않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개들. 질문. 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람 신약 주석에 근거하면 이 개들은 죄인의 악한 성품에 비교된다고 말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죄인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고난을 거쳐 깨끗해 된 그리스도인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20장의 마지막 두 절에서 말한 것처럼 불모 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답변. 물론 개들은 죄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에덴 동산의 광경이며 죄인이 불모 속으로 던져지는 것 또한 맞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구절의 의미를 약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21장 8절과 비교해 볼 때 21장 8절은 죄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22장 15절은 불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죄인은 불못에 있게 되며 또한 성 밖에 있게 됩니다. 불못은 틀림없이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소돔 오수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역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새 땅 안에는 반드시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은 하나의 장소입니다. 이 어떠한 경고입니까? 염소. 질문. 염소는 직접적으로 지옥에 던져집니까? 답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따르면 반드시 직접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거기서는 분명하게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영. 질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오직 몇 번뿐입니다. 이곳에서 분명하게 사용된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천사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며 여자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가인이 낳은 것은 다 여자이며 셋이 낳은 것은 다 남자란 말입니까? 세 번째, 셋은 이절에 사람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은 상대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만일 2절의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라면 1절의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섯 번째, 원문에는 3절의 사람이라는 단어 다음에 또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육체가 된 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사람이 아닌 이미 육체가 된 어떤 것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어떤 형제는 천사는 첫 번째,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두 번째, 시집가거나 장가들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천사에게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늘 그를 천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그가 남성 쪽으로 기울어짐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을 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사는 몸이 없는데 그는 틀림없이 사람의 몸을 빌렸을 것이므로 이 또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만일 천사가 시집도 장가도 아니간다고만 말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은 하늘의 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처소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시집가지 않고 장가들지 않았으며 다른 것을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사본을 보면 다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말 앞에 하늘 외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은 결코 사람이 죽은 후에 여전히 두 번째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현세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장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단지 사람을 가리키는 데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영의 용법은 오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악한 귀신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입니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영들은 바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 세상과 왕래하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영들은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홍수로 멸망하여 타타르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타르는 바로 본문의 감옥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영은 타타르에 내려가셔서 이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한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이 범한 죄를 범했으므로 그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응당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앞구절이 말하는 것을 해석하면 실로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영성이 죽은 자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에게도 라는 말은 이와 같은 해석을 허락지 않습니다. 무엇에게도 라는 말의 어조는 특별한 것입니다. 만일 영성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한 것은 이 죽은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며 일반적으로 죄악 중에 죽은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전파되었고 라는 말은 이미 전파된 적이 있다는 말이므로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번 타타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체, 곧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의지하는 것으로 사람이 심판받음에 따라 멸해졌습니다. 그들의 영은 바로 감옥에 있는 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들은 이미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타르에 있으며 심판대를 기다립니다. 몸의 변화. 질문. 계시록 11장에서 말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과 모세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에녹의 변화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을 보면 엘리야는 겉옷만을 남긴 채 승천하였는데 그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 몸에 있던 세마포를 다 무덤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변화산상에 있을 때 주님과 같이 빛을 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활한 몸. 질문. 모세에게 부활한 몸이 있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은 혼이 있는 몸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몸이 죽은 후에 여전히 눈이 있고 여전히 혀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혼이 있는 몸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전도인은 틀림없이 세 사람 중에 둘입니다. 내가 본 것에 근거하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다시 살린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마 부활과 몸의 변화 사이에는 역시 오랜과 잠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나팔소리 이후의 부활에는 틀림없이 썩음과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마 이와 다를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비록 승천했지만 하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이 완전하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은 세 사람의 육체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 34절 질문 사무엘상 20장 25절과 34절을 비교해 볼 때 순서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순서상의 차이가 없고 다 과거형입니다. 아마 월삭에는 요나단이 서 있었고 달의 제2일에는 그가 잔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 17절 질문 사사기 14장 15절과 17절은 어떻게 부합됩니까? 답변 사사기 14장 15절은 제4일에 이르러 라고 해야 합니다. 내적인 증거로 14절에서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고 말했는데 이곳은 반드시 제4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4절을 6일 풀지 못하였더라고 해야 합니다. 외적인 증거로 70인역과 시리아역은 다 제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본의 오류이며 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질문 혹자는 말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여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지요? 답변 처녀는 히브리어로 하알마이며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입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알람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바로 깊이 감추인, 깊은 규방의 감추인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7번 사용되었습니다. 즉, 창세기 24장 43절, 출애굽기 2장 8절, 시편 68편 25절, 잠언 30장 19절, 아가서 1장 3절, 6장 8절, 그리고 본문입니다. 비록 히브리어에 베툴라라는 단어가 보다 전문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이 단어는 때로 젊은 여인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 처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한은 유일미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은 분명하게 처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마태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파로테노스를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이 단어를 파르테노스로 번역했습니다.